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8장 3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온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들 올바로 이해하고 또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천국 현실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누가복음을 통해 지금 계속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또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이루시는 분인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 지금 그런 것이 증거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가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 무엇을 증거하는 건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도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고 이루시는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원한 천국 현실이 주어져 있는가도 증거되는 것이죠. 오늘 보는 구절들을 저희가 보는데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내용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주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마태복음도 26장, 마가복음도 14장, 요한복음도 12장. 즉 그 예수님의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나옵니다, 다.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일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 보고 있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내용은 그 다른 데 나오는 내용과 다른 사건인 것으로 저희가 믿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들을 보면 누가복음과 이 내용이 나오는 그것에 읽어보시면 장소가 틀립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일이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일어나지만 다른 복음들은 베다니에서 일어납니다. 즉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갈릴리 지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시몬, 바리새인인데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읽어보시면 베다니에서 일어나는데 시몬이, 그쪽에서도 시몬이에요. 그런데 문둥이 시몬으로 나옵니다. 이름이 둘 다 시몬이지만 문둥이가 바리새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누가복음은 지금 바리새인인 시몬이고 다른 데는 문둥이 시몬. 이래서 분명히 장소가 다르고 지금 어느 집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들은 그 예수님의 장사, 즉 그분의 그 funeral, 그 장사를 위해 향유가 부어지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뭐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통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여자가 그렇게 하는 내용 여러분이 여러 군데서 읽었겠지만 오늘 보는 내용하고 다른 것임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6절부터 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기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여겨 보고 있었을 때죠. 도대체 바리새인들도 궁금합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르고 하니까 아마도 우리 생각에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초대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오죠. 그 나중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으로 나옵니다. 꽤 흔한 이름입니다.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둥이 이름도 시몬이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시몬이고 그러나 지금 여기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몬은 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즉 식사에 초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그 앉았다고 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지만 영어로 보시면 recline. 예. 사실 reclining이죠. 왜? 그 당시에 큰 잔치에 가면 그 상에 둘러 누워서 먹었습니다. 주로 그 발은 상에서 멀리 떨어지는 쪽으로 그리고 몸은 왼쪽으로 누워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래서 우리 그 그림에도 그런 그림들이 참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안 그려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써줬는데 그 마지막 만찬을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인데 그게 잘못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박히니까 우리가 항상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쨌든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확실하게 이 여자의 죄가 무엇인지 안 나옵니다. 근데 보통 그 동네의 죄인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로 창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녀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서 예수님이 한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 뒤로 그리고 그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해해야 할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창녀로서 그 동네의 죄인으로서 바리새인의 집에 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발걸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엄청나게 그 바리새인한테 혼나고 또 심한 대우를 받고 창피하게 쫓겨날 각오를 하고 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창녀가 그 집에 들어온다.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그렇게 왔다는 거는 지금 보통 각오를 하고 온 게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여자로서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시몬 집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뵈러 안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곁에서 서서 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제 섰다가 이제 엎드린 거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하는데 이 적시고라는 단어가 비가 내리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비 내린다 했을 때도 이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우는 겁니다. 그냥 눈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는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고 여러분 이 여자가 그 당시 이해하시면 이렇게 발을 머리털을 풀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 밖에 나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이게 그냥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는 그 발에 입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모습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그 당시 보통 레바이라 이렇게 하는 분한테 와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신의 크고 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여인한테 참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창피한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존경하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저 이 여인은 그 발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너무 감격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39절을 보면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이 시몬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다음 구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죠.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장면을 보고는 완전히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심을 의심합니다. 말이 참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알고 그렇게 하는 걸 말리셨을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받아줍니다. 말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 여자는 지금 예배하는 거니까.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가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드냐? 시몬이 어떻게 알고 살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믿고 있느냐가 드러나죠. 바리새인입니다. 사실 이 시몬은 자신이 여인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잘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창녀, 아, 인간으로 생각도 안 되는 거죠. 왜? 자기는 잘났으니까. 자기는 그런 짓은 안 하니까. 즉,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죄인들을 욕하고 깔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항상 비교하고 자기는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러니 그 죄인은 깔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더러운 죄가 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 수많은 사람들,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그 동네 전체가 그 한 사람을 깔볼 거 아닙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 즉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녀가 와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을 받아주는 것은요. 이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받아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느 정도로 엄청난 모습인가를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도 아마 더러운 사람이라고 안 받아줬을 거예요. 왜? 우리는 잘났으니까. 그리고 이 시몬, 그런 죄인, 그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뭐야? 선지자가 아닌가 봐. 가짜인가 봐. 어떻게 저걸 가만히 놔두지? 이러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죄인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참, 이게 세상입니다. 뭐 이렇게 잘났는지, 자기는. 어느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해. 이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억지로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닿질 않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좀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니까요. 회개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뭐 후회는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후회하니까. 후회를 하면서 울기도 하겠죠. 근데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40절서부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대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 빚진 자가 둘이 있어요. 한 명은 500데나리온, 뭐 다른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그 빚 주는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빚진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답은 분명하죠. 어느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시몬도 바르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몬,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 비교를 하는 그 중심이 뭐냐? 그 두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걸 비교해 주십니다. 44절부터 보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왜 이렇게 다르냐 이 말입니다. 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왜 이렇게 다르냐?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비유를 가지고 이 질문을 또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여자는 이러는데 너는 왜 저러느냐? 왜 이렇게 다르냐?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하느냐? 둘 다 같이 교회도 나오고 다 같은데 왜 한 사람은 더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안 하느냐? 이 말이 왜 이렇게 다른 거냐? 답을 주시잖아요. 왜 다른지.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즉 용서받은 그런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먼저 저희가 그 중심적인 말씀을 보기 전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래서 잘못 들으면 그 여자가 사랑함이 많아서 많은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여자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용서해줬다. 근데 그런 말이 절대 아니죠. 왜? 나중에 50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지 그런 행위로 구원받은 걸로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여자가 많이 사랑했으므로 많이 용서됐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데 근데 인간들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알미니안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절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많이 사랑을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 죄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별로 크지 않아서 그 50데나리온 정도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와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50데나리온 그래 고맙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고맙진 않다. 내가 진짜 빌리언을 지금 빚지고 있는데 그거를 갚지 않아도 된다 하면 그건 와서 닿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많이 용서해 줬는데. 근데 뭐 50불 그거 뭐 고맙죠. 50불도. 그러나 그냥 50불 정도 내 죄가 50불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50불어치 사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끝에 가면 그 사랑 예수님을 조금만 사랑하는 사람은 지가 그만큼 잘났다는 거예요. 저 더러운 죄인보다 나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안 나오죠. 어느 정도로 용서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알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서 그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놈 뺨을 탁 때렸어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대통령 뺨을 딱 때렸어요. 똑같은 행동입니다. 뺨 때린 건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는 내 아들이고 하나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때렸느냐? 얘 따라 내 죄가 어느 정도로 커지느냐?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대통령을 때린 거는 큰 죄입니다. 우리 아들 때린 거는 죄도 안 돼요. 똑같이 했는데 왜 한 사람은 더 큰 죄가 됐냐고요. 왜?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때렸으면 그럼 어느 정도로 큰 죄인지 생각이 안 되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높으신 분이고 어느 정도로 엄청나신 분인가를 몰라서 이 짓을 해놓고는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거야. 뭐, 나 큰 죄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여러분한테? 예? 어느 정도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고개도 못 들고, 눈도 못 들고, 정말, 어느 정도로 엄청나신 분이냐고요? 아니면 그냥 건방지게 슥슥 아무 짓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그래야 마음에 우러나서 이게 되지. 억지로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이 별거 아니면 그걸 뭐 억지로 어떻게 내가 그거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마음에서 끌어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하시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얼마나 많은 죄, 큰 죄를 용서받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엄청나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꽤 의로운 삶을 사는 자로 착각하여 자신의 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복 주셔야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인은 여기 이 비유에 같이 5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믿고 살고 있고 시몬은 5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굴 더 용서해 주셨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죄인이 자기의 죄를 더욱 깨닫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 사람의 죄를 누굴 더 용서해 주고 누굴 덜 용서해 주고 이런 얘기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먼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엄청나신가, 어느 정도로 의롭고 거룩하신 분인가. 그게 더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로 더러운 죄인인가. 이걸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여인같이 한번 자기 죄를 정말 깨닫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물론 더 큰 죄를 진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욱 더러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들려요.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 아니 뭐 더 큰 죄를 진 게 자랑입니까? 왜?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큰 죄인이라는 걸 그걸 깨닫는 거든 그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48장에 또 가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48절 87 누가복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증거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즉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죄가 사여진 백성들이 그곳의 시민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현실도 증거되죠. 너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너의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즉 죄사함과 구원.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너가 구원받았다. 이 두 개를 다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도 없습니다. 즉 죄사함이 없이 구원도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죄회개함이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회개함이 없이 구원을 얘기하면 그건 가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 믿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이 무슨 죄회개함이 없이 지가 뭐 암이 났기 때문에 믿기 시작했다. 이런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항상 죄에서부터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 그게 구원입니다. 경제적 구원도 없고 정치적 구원도 없고 철학적 구원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죄에서부터의 구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본문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로 끝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제가 결론을 짓고 끝을 내겠습니다. 결론이 조금 깁니다. 근데 1절, 8장 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7장에서 나오고 누가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대를 다니시면서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 열두 제자들이 함께하고 근데 많은 여자들이 함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좀 부자 여자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막달라인 마리아.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 그러는데 이 막달라라는 말은 그 갈릴리 바닷가 옆에 있는 조그만 마을의 이름입니다. 즉 막달라라는 곳에서 온 마리아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자체가 그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런데 구사는 헤롯의 청직이라. 그 헤롯 왕의 청직이라. 즉 그 당시 사회에서 꽤 능력이 있었던 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 이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자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짧게 한마디만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갑니다. 왜? 중요한 내용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쓴 것으로 여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회에 많은 여성들을 포함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참 저는 이 내용에서 좀 슬픈데, 왜? 남자라서. 그렇다고 뭐, 남자가 된 것이 싫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즉,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신약이죠.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원수가 된 여성이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여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남자입니다. 여기에 참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성, 그러니까 그런 여성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나 가정에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에 주어진 임무가 다른 것이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임무도 세상식으로 이해하시지 마세요. 복종을 한다고 해서 복종하는 사람이 더 밑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아버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복종한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낫다, 하나님 아버지가 높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즉, 세상에서는 복종을 하면 무조건 낮은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기분이 나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니까, 세상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성경은 순종을 한다고 절대 낮은 게 아닙니다. 그 순종 자체가 임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임무를 택한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낮은 거냐?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억지로 갖고 들어와서 너는 여자, 왜? 이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라 이랬다고 여자가 기분이 나쁘고 이게 왜 성경대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기분 나쁘게 그만 아버님을 순종하셨습니까? 기쁘게 했지. 그러니까 여자들도 기쁘게 남편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닮는 게뭐 하나님 닮을 뭐 그런 원함이 없으니까 정말. 오히려 그 여자는 지가 잘났으니까 남편보다 자기가 더 잘난 걸로 얘기를 하니까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못났어요.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과 나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 여러분의 그 회개하는 모습과 이 성경의 이 죄인이 참 회개를 하는 이 모습. 비교를 좀 해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기억나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7장 38절에 예수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이 모습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들을 던집니다. 즉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앞에 자기들을, 자신들을 온전히 던집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로 더러운 죄인인가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가, 어느 정도로 크시고 높으신가 너무나 확실하게 아는 모습이죠. 여인을 보시면 그게 보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 예수님의 뒤에 서서, 그 발 곁에 서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발 앞에 엎드렸어. 감히 그 예수님 앞으로도 오지도 못합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뒤에 서서. 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너무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 받아주시면 죽는 것도 압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예수님이 용서 안 하시면 죽는 거니까. 그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어떠한 창피를 당하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고 어떠한 주저도 없고 어떠한 감춤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가 예수님 앞에. 그 나의 더러움을 예수님의 귀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바라고 나옵니다. 나의 자신을 예수님 앞에 버려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과 같이 좀 나와 참 회개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더러운 죄인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도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교리로 뭐 어떻게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여인같이 그냥 나와 그냥 그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장 48절 너의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또 7장 50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되 평안히 가라.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7장 44절에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이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이 여자를 지금 보느냐? 즉 너는 지금 이 여자의 과거를 보고 있는데 너 지금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의 삶이 변했다. 이 여자의 옛 모습 말고 이 여자의 새 모습을 보느냐? 죄가 용서된 그 현실을 보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의 현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믿으시고 죄를 예수님 안에서 이긴 자들임을 믿고 더욱 그 현실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정도로 죄인인지도 못 깨달은 이런 죄인,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인가를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죄인, 어느 정도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죄 회개하는 저희들이